예, 오늘은 사무엘하 19장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쿠데타를 성공적으로 제압했습니다. 예, 아들 압살롬의 죽음으로 인해서 아버지 다윗은 죽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압살롬은 전장에서 칼 한번 제대로 뽑아보지 못한 채 상수리 나무에 매달려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이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압살롬을 심판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에 의하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달리다라는 단어가 이 사무엘하 18장 10절에서 압살롬의 죽음을 앞두고 그가 상수리 나무에 달렸다라는 이 동일한 단어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압살롬이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아 죽게 되었다라는 것을 사무엘서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사무엘하 17장 14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압살롬으로 하여금 아이도벨의 계략이 아니라 후세의 계략을 선택하게 하심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윗 주변의 일련의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을 그가 비록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오늘 말씀 사무엘하 19장과 내일의 말씀 20장에서는 이제 하나의 거대한 사건이 종료되는 시점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던 이 일, 그 일로 말미암아 결과되었던 모든 파급 효과가 이제는 끝마쳐지고 있습니다. 다윗 치적의 후반기 가장 중요한 부정적인 역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이들에 대해서 다윗이 어떻게 대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 1절부터 8절까지 요압이 다윗을 또 위협하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왕이 만약에 어떤 일들을 하지 않으면 백성들이 또다시 반란을 일으킬 것입니다라고 협박성의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사독과 아비알달 제사장의 모습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기에 앞서서 이제 제사장들에게 자신들의 임무를 숙지시키고 있습니다. 또 아마시아가 군지휘관이 되고 있습니다. 또 시므이와 시바와 같이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날 때 비난하고 조롱하였던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또 요나단의 아들로서 다윗의 보살핌을 받았던 므비보셋에 대한 그가 얼마나 충성된 사람인지에 대한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31절부터 마지막 절 39절까지 의로움을 끝까지 지키며 삶과 죽음을 초월했던 바르실레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북이스라엘의 그 이스라엘 10개 지파들이 남유다와 대적하였던 그 10개의 지파들이 다윗을 모셔오는 일에 있어서 자신들의 공로를 앞세우기 위해서 모략을 베풀고 있는 그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인간군상들이 역사적인 전환점에서 어떻게 다양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역사는 바뀌고 있고 인간의 그 시대는 바뀌고 있지만 그 안에서 각자에게 주어져 있는 인간 군상들은 각자의 성향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이한 것은 이 사건의 총체적인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다윗은 능동적인 모습으로 특별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쿠데타를 제압한 왕으로서 만약에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강력한 힘과 능력을 다 동원하여서 모든 대적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죽이고 우리의 힘을 가시하고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귀환할 때 화려하게 컴백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오히려 이상하리만큼 대단히 수동적이며 사건 전체에서 뒤로 물러나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다윗과 더불어 하나님 역시 역사의 무대에서 숨어 계신 것처럼 보입니다. 압살롬의 군대를 물리친 다윗은 이제 오히려 승리의 길보다 괴롭고 어려움의 그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들의 죽음 앞에 개인적인 슬픔을 극복해야 했고 이 과정에서 최측근인 요압으로부터 반란의 위험에 대해서 전해 듣습니다. 다윗은 다윗 나름대로 주변 인물들에 대해서 대단히 수동적인 그 후속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무너져 내린 예루살렘 성전을 통치하는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서 피난하지 않고 머물러 있었던 제사장들에게, 이 사독과 아비아들에게 이들에게 각성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제어하기 힘든 스루야의 아들 요압을 대신하여 군장이 될 인물로 아마시아를 지명하여서 유다 백성들의 민심을 얻고자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귀환길에서 만난 철저하게 간사한 두 베냐민 사람 시므이와 시바를 원수를 갚지 않고 이들에게 오히려 선대하고 지혜를 베풀고 있습니다. 다윗은 모든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 성급하거나 다투지 않고 원수를 갚지 않고 어떻게 보면 용서하는 모습인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대단히 유약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보다 더 적극적으로 강력한 힘을 행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반란을 제압한 왕은 강력한 힘과 권세를 통해서 정적들을 제거하고 죽여야 마땅한데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다윗이 바세바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범죄를 몸소 자각했기 때문인 것이죠. 인간의 한계를, 얼마나 자신이 연약한 존재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절대적으로 인지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죄를 범한 이후에 또 아들들을 상대함에 있어서 암논과 압살롬의 이 다툼에 대해서 조금 더 지혜로운 모습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이런 모든 결과가 자신의 왕국이 당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리더였던 자신의 잘못된 선택과 결정으로 인해서 빚어졌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다윗은 움츠러들어 있습니다. 다윗은 그가 저지른 심각한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들로 보내고 있습니다. 다윗은 얼마나 인간이 연약하고 어리석은지를 자신의 삶을 전체를 통해서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강력하게 자신의 권세를 이용하여서 사건을 수습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가 다윗성에 있으면서 다윗의 후손들이 너무나 하나님의 그 엄청난 축복과 약속을 받았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였고 이에 대한 징계는 오히려 대단히 작은 것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징계이지만 대단히 다윗의 실존적인 삶 가운데 고통스럽고 뼈가 저린 징계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하 19장 2절의 말씀을 우리 여러분들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다윗은 아들 압살롬을 잃은 슬픔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모습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전쟁에서 승전한 다음에 돌아오면서도 성전으로 귀환하면서 기쁜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위축된 모습으로 조용히 성으로 들어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승전한 군사들의 떳떳하고 당당한 모습과 정반대로 크게 죄를 지은 모습으로 이 병사들이 돌아오고 있다는 것이죠. 대우를 맞춰서 의기양양하게 입성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뿔뿔이 흩어져서 입성하였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사무엘하 19장 4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예, 다윗의 감정이 점층적으로 이입되고 있습니다. 이토록 다윗이 압살롬의 죽음에 대해서 절규한 이유는 자신의 양심에 저리도록 사무치는 회한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즉 다윗의 처절한 애국 속에는 단순히 아버지로서 아들의 죽음에 대한 혈육적인 정뿐만 아니라 과거 자신이 지은 죄악의 보응이라는 심한 자책감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아들 압살롬의 모습 속에서 다윗은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신 역시 압살롬과 같이 초라하게 죽어 마땅한 존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울이 폐위가 되고 자신이 왕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자신 역시 범죄하였고 오히려 압살롬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다윗은 생각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압살롬의 상황을 방관하고 죄를 조장하며 이 모든 상황과 환경의 근거가 바로 자신의 죄로 인한 결과였다라는 것을 다윗은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깊은 심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요압은 무례하고 강경한 어조로 정치적인 불안을 표현합니다. 압살롬과의 전쟁으로 인해서 왕의 생명과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지 말아달라고 강권합니다. 요압은 다윗의 슬퍼하는 심정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면서 거침없이 왕에게 막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뼈저린 뉘우침의 마음을 품은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요압은 확대 해석하여서 왕께서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를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셨다라고 차라리 압살롬 대신 우리가 죽어야 했다라고 이 사나운 기질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런 요압의 사나운 기질 비난은 오히려 다윗 왕으로 하여금 자기의 임무를 다시금 깨닫게 하였습니다. 요압이 비록 무정한 사람이긴 했지만 백성들의 소리를 그대로 대변하여 전했기 때문인 것이죠. 다윗은 요압의 요청에 의해서 성문에 나가서 백성들을 맞이합니다. 왕이 성문에 나갔다는 얘기는 다시 왕이 왕의 역할을 감당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왕이 이곳에 앉았다는 것은 자신의 임무를 다시 수행하게 되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다윗은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 인생을 돌아보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자신이 감당해야 될 최선의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뿐입니다. 다윗은 억지로 자신 주변의 상황들을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컨트롤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힘을 남용하지도 오용하지도 않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정체성을 하나님 앞에서 인지하면서 점점 더 믿음의 사람이 감당해야 될 역할을 감당할 뿐입니다.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인생이 아닌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이 다윗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의 특징이 있죠. 그것은 바로 통회하고 상한 심령을 지닌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상하고 찢긴 심정이 되었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아주 최악의 실패를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이 최악의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있는 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있는 최고의 경험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만나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